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다시금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2, 3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애,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2절과 3절에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선지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명료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배척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부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적인 그 어떠한 화려함이나 권력이나 또는 재력이나 등등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척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출생하셨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셨고 또 세상적으로 그 무엇이든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모하고 존경하기보다는 도리어 멸시하고 배척을 한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천하고도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고서 그를 경멸하고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애를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을 하는데 많은 고난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는 이유는 아주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배척을 받고 거부를 당한다는 1절에 그런 예언을 먼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출생, 자라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라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또 성장,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저 자라나시는 그 환경, 막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죠? 그런데 그 환경이 너무나도 초라하고도 비천하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그 자라나시는 환경이 너무나도 비천하다는 것을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잔가지입니다. 잔가지. 나무가 자라날 때 잔가지들이 자라나는데요. 가지치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죠. 그래서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무가치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연한 순은 그저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백향목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외모가 크고 웅장한 그런 나무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연한 순은 어디에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연한 순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비천한 환경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셋 말구에 탄생하셨죠.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출신으로 왕궁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보죠. 왜냐면 감히 접근할 수도 없으니까. 감히 접근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저 그냥, 초라한 말구에 탄생하셨고, 또 나사렛 출신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목도했지요.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알아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대로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눈에 말구유에 나셨고요. 시골 나사렛 출신에다가 또 목수의 아들. 결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말고요.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 그 다음에요.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가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주 작은 주택조차도 소유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재력가들의 집은 크고 의리의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죽이죠. 길을 죽입니다. 실제로 주거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냥 잠을 잘 방, 또 함께 모여서 대화할 거실, 부엌,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쌓아둘 뭐 창고, 요 정도면은 뭐 네 사람 가족 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평수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재력가들은 집을 아주 거대하게 짓습니다. 방이 수십 개, 또 거실은 운동장만 하고요. 건축 자재는 최고급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초대받아 간 사람들은요, 그 거대하고도 웅장한 저택을 보고 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죽으라고 그렇게 이제 만들죠.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정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대리석으로 만든 호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왕궁이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제가 둘러보니까 모두가 금빛 찬란한 그런 호화스러움의 극치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정원.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고 있는 왕 앞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력가들은 이렇게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세상적인 힘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떠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 한 채도 없으셨어요.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호화스러운 궁정은 고사하고 집 한 채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변변한 옷도 없으셨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면은요, 그 여왕이 입은 옷, 또 쓰고 있는 모자, 타고 다니는 마차나 자동차, 무엇 하나 값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매체를 통해서 그 가끔 보았을 텐데요, 모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모자. 또 옷 입은 거 한번 보세요. 최고급품입니다. 최고급품. 그 여왕이 앉는 의자, 또 신발, 손에 든 백, 침대, 뭐든지 상관없이 다 세계 최고급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좋은 옷이 없었고요. 풍족하게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또 신하도 없었습니다. 종들도 없고요. 그죠? 보통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신하, 종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 하나만 하면 다 척척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삶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은 있었지만은요, 신하는 없었고 종들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하, 종은 고사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런 걸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위치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의 제자들, 권세자들은요, 부리는 신하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집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최고품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집도 없지요. 먹을 것도, 또 옷도, 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났지요. 연한 순간 마른 땅, 태생부터 말구유에 출생하셨고요.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혹시 비늘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인간이 가진 본래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셔야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늘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신 귀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비늘에 눈이 가려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낙고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은혜의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게 되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은혜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채보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 보고 그를 이제 배척을 한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한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배척을 받고 다수가 배척을 하고 배척을 하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2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환경에 나셨고 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애를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예언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천한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3절에 그 결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처음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은 이제 슬픔의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A man of sorrow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런 잘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것은요. A man of sorrows 그러니까 슬픔이 많은 사람, 슬픔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의 사람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슬픔의 사람이라. 참 우리가 이 구절은 많이 묵상해 봐야 될 그런 구절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슬픔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별칭이 A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질고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난을 뜻합니다. 극심한 고난. 여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질고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질고의 친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면 질고와 우정어린 그런 사이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으면은 질고와 친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친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배척받은 것이죠.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특별히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상당히 그 히브리 원어로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그러니까 얼굴을 자기 손으로 가리는 그 주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손을 얼굴이 가려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그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처참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손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일그러진 처참한 모습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헨스텐베르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그는 그 앞에서 얼굴의 숨김처럼 되었다. 즉 사람이 그 모습이 너무도 역겨워 견딜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물건이나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헨스텐베르크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일그러진 고난으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도무지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고난으로 처참해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당한 멸시미움, 간고, 질고로 인해서 처참해져 버린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했기에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든지 아니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그 모습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면 온몸이 채찍질되면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가시면류관을 이제 로마 군병들이 씌웠는데요. 머리 위에 억지로 눌러쓰게 했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에 박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피가 흘러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3장 3절에 묘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고난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조차도 한때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우매함을 범했다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으로 죽어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하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은 어리석지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이제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을까? 왜 멸시하였을까? 왜 핍박하였을까? 왜 거부하였을까? 왜 그리스도를 죽였을까?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이고요.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시했고 경멸했고 싫어했고 그 다음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장 2절과 3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구세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 구세주이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가장 귀하신 그런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주님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눈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늘이 제거된다면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멀리서 보면은요 지성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달의 가죽이 밖에는 이제 덮여 있지만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저 해달의 가죽처럼 거무스름해서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매력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늘이 떨어져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리스도는 가장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구속주이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지혜가 있고 구속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님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 거기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또 핍박한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이 세상에 허용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결코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다 보며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